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반석이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입니다. 오늘 첫 찬양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발은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은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혹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22장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은 종들을 시켜 혼인잔치에 초대한 손님들을 불렀으나 손님들이 오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초대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하여라. 가장 좋은 소와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마다 자기의 일을 하러 갔다. 한 사람은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장사를 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매우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 종들을 죽인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불태웠다.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다. 내가 앞서 초대했던 사람들은 내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모두 청해 내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래서 종들은 거리로 나가서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았다. 종들은 이 사람들을 잔치가 차려져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고 악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잔치집은 사람들로 북적대었다. 임금이 사람들을 둘러보러 들어왔다. 임금은 잔치자리에 걸맞지 않은 차림새를 한 사람을 보았다.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하였다. 여보게,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나? 자네는 잔치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는데 말이야. 그러나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명하였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밖으로 내던져라. 그가 거기서 슬피 울며 괴로워 이를 악물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예수께서 틀린 말을 할 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트집잡아 예수를 잡기로 하였다.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께서 정직한 분이심을 압니다. 선생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십니다.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조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어찌하여 내 속을 떠보려고 하느냐? 너희가 세금으로 내는 돈을 보여다오. 그들이 예수께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드렸다. 예수께서 물으셨다. 여기에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시저의 얼굴과 이름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워서 예수를 떠나갔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몇이 예수께 왔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청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도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동생들이 이렇게 차례로 형수와 결혼을 했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마탱의 아내였던 여자가 맨 나중에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결혼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부활한 뒤에 사람들은 장가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살 것이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가운데 한 율법 선생이 이런 물음으로 예수를 시험하였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예언서에 본뜻이 담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두리라.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신약성경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교훈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족장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또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지만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능력이나 지식에 제한이 없는 분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 그 자체가 선한 하나님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한 도덕적 속성이 우리에게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 세 가지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의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 6장 3절. 이와 비슷한 광경이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깨끗하고 경건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도덕적으로 악한 모든 것은 미워하는 속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속성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악하거나 악하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더럽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과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완전한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이 악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음은 하박국의 한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나. 하박국 1장 3절.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시편 5편 5절. 사람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죄라도 하나님께는 큰 죄입니다. 자기가 가진 옷 가운데서 가장 좋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은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더러운 것을 더 싫어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미 옷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운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름다운 여인은 그 깨끗한 옷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이미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의 족쇄에서 자신을 멀리할수록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를 미워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일도 죄를 미워했기 때문이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시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불로 멸망시킬 것도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 5절.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6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를 본받으면 거룩해지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성도란 다름 아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성도입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이 설교와 글의 제목이 된 주제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를 여기서 다 다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갖는 열렬한 애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가장 고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속성에서 사랑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비롭고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을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나 아니면 공의하시다라는 구절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동은 바로 이런 사랑의 속성에서 나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단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같은 다른 속성도 그 동기가 되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지혜롭다는 점에서 사람의 사랑과 대조가 됩니다. 때때로 사람은 맹목적인 열정이나 어리석은 것에 심취되어 행동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량없는 지혜가 늘 그의 사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은 항상 우리의 최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요한복음 15장 9절.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고귀한 사랑이 다음 구절에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진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진실로 이런 사랑은 인간의 잣대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면 틀림없이 그의 자녀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의 사랑은 반복되는 그의 용서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히스기야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를 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성도를 돌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심지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주겠다는 약속도 그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요한이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셋째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가 자비를 베푸시는 동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것은 인간을 향한 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자비와 은혜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분에 넘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가르치는 구절이 많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40편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속죄제물로 바칠 때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기 원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와 상충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나아가 위로와 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의 경건한 삶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신실한 삶을 바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는 유산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신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사라고래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절에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가 그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뻗어 그래, 너를 고쳐주고 싶다.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며 그에게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나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리고 모세가 명한 대로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몸이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여라. 읽어드린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5장 7장까지를 메시아이신 예수도의 최고의 교훈으로 정리하였다면 이제 나누려는 8장 9장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생명의 이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삶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많은 사람을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사실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였다가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광명천지를 처음 보게 된 사람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예수도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고 당돌하게 예수도를 증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 의신이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서 치료를 받고 삶 속에 체험되어진 신앙은 담대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기록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하여 높은 자를 가르치시는 일이 많은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표면적인 사건만을 보고 그 사건이 주는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는 수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나병은 거의 극복이 되었지만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나병은 문둥병자는 그 질병이 치료되는 것도 기적이 아니면 힘들었고 치료되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하다는 선언을 받을 때까지는 형벌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천국 백성의 교훈에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는 와중에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이 함께 만난 사람이 예수 앞에까지 나와 절하는 문둥병자였습니다. 2절에서 보는 대로는 문둥병자의 믿음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절하기까지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앞뒤 정황을 짐작해 미뤄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문둥병자가 예수께서 교훈을 베푸신 산의 바로 근처의 동굴이나 시설에 머무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귀중한 것은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둥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오는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둥병자는 건강한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진 밖에서 생활해야 했고 만약에라도 보통 사람이 자신의 옆을 지나게 될 경우에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외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군중 가운데서 발견되면 돌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둥병자는 예수를 에워싸 믿는 군중을 뚫고 예수께로 왔다는 사실 자체가 죽음을 각오한 모험이었을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율법을 어기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온 것이고 이것이 이 사람의 은혜 받을 만한 자세였던 겁니다. 여기서도 믿음이 이긴 것입니다. 죽으려는 결심으로 행하는 일이면 해결되지 않은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무서운 죄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살게 됩니다.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난육이라고 그러죠. 나병이 진행될 때 보통 피부보다 솟아나는 살점을 얘기하는데 얼굴은 일그러지고 코는 주저앉고 손가락에 매듭들은 떨어져 나가서 너덜거리는 누가 보아도 섬뜩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내면의 모습도 이러리라고 짐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외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정의 표시로 일그러지고 진물나는 그 흉한 몸에 손을 내밀어 만지셨습니다. 사실은 문둥병자 옆에 접촉된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레위기에서 보는 사실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개념치 않으셨습니다. 말 없는 이 행동은 그대 얼마나 고통과 눈물이 많았느냐. 나는 너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단다 라고 마음으로 응답하셨을 겁니다. 이 문둥병자는 비록 몸은 그 모양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은 사지가 멀쩡한 오늘 우리보다 훨씬 건강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고 이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사실 이 땅에는 죄를 그대로 지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치닫는 인생은 어떤 병보다 무서운 것은 문둥병으로 인해 사람들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운명은 단지 병으로 부정할 때뿐이지만 죄는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고질병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문둥병자 개인만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주님은 이제 마찬가지로 온 인류를 향하여 너희들이 문둥병보다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자유할 역사를 이미 이루어 놓았으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존심과 잘못된 욕망과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주님께서도 마음 아프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려운 영혼의 문둥병 든 나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4절의 말씀은 주님은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모든 일보다 이 문둥병자의 치료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명예회복도 원하셨습니다. 적어도 평생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많은 사람들로부터 편견을 벗기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정결을 증명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간회복은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기만 하면 이 문둥병자가 외면되었던 사람들로부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질병조차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것이라면 절대로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회복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그것은 당연히 이웃과 자연과의 회복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서 정결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을 받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늘 죄에서 회복된 우리 자신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바로 갖는 것만이 인간 회복의 가장 사실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예배하는 감격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한다는 경건한 사람들의 주장은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여 그들을 주님의 은혜에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피의 제사로 회복된 지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한 증거와 확신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문둥병자들은 선택된 영광의 고난을 박탈당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는 결단과 행동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간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선언하시고 그의 사회적 지위까지 회복시켜 주신 복된 이야기는 오늘 명목상의 신앙인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힘겹고 어렵게 겨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지키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귀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초라하고 더럽고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계시고 이 명령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된 우리를 도구로 세상의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죄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가련한 인생들을 향하여도 동일하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안타까움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 영육이 완전히 치료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정결하고 거룩함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 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근심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연약함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찬송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